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새롭게 활짝 열리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또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호흡과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달려나갈 힘 되어 주십니다. 우리 새해를 그렇게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과 우리 교회를 넘어 온 열방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주님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되십니다. 아멘. 가장 귀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시는 주님, 주를 보고 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보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여 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오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평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해 달려나가고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년 다시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순전한 나의 옷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옥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고백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집회에 참여하는 지구촌의 공동체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귀한 새벽 기도의 기간을 하나님 블레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시간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먼저 찔림받게 하시고 그 찔림 가운데 돌이킴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 그 돌이킴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향해 달려나가는 벽대 삼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보낸 아들 천국에서 그 영원 편히 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며 목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8살이 됩니다. 제가 어린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면서 귀한 감사의 예물과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또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공허한 마음들 또 억울한 마음들 또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곤고함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며 울부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4시 반부터 축복 안수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일찍 오셔서 또 기도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 매일매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목장 또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 친구들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보낼 수 있는 우리 가장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실까요? 네. 가장 뜨겁진 않은 것 같네요. 내일 더 크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시면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더라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특세 때마다 올려주시는데 저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또 격려가 되고 또 말씀을 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되고 또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한 그 간증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또 격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10만 감사 운동 이제 넘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한 줄 감사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5분이 되면 여러분들 이중주차 하신 분들은 또 이동을 하셔야 되고 6시 15분에 셔틀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6시 5분 정도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그때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계속 남아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심령의 상태는 마음이 강박한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강박한 상태인지 은혜스러운 상태인지. 때로 성경에서 이제 이걸 표현할 때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감각한 상태. 어떤 범죄인들의 심리 상태를 요즘 이제 많이 묘사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뭐 인면 수심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당시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판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도 감동이 없는 당시에 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거를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축도할 때도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 때문에 강박함의 상태는 성령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습관적인 것은 계속하지만 사람을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감동된 사람인지 아닌지 실은 압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마음의 상태가 딱딱히 굳어져서 고집스럽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우면서 때로는 변덕스러운 건 이거 참 대하기 힘듭니다. 우악스럽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런데 악한 마음의 상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게 강박함의 상태입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이집트 바로왕에게 이러이러하니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은 거듭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한 바로에게 무려 10개의 재앙을 내리시죠. 이게 그냥 10개가 아닙니다. 정확히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 재앙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 전체가 초토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듭 자신의 말을 바꾸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가 몰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화를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면 존귀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20년도 더 지난 사건들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것은 가문의 아픔이었습니다.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은 형제들이 막내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간접적으로 살해한 끔찍한 인면수심의 범죄였습니다. 다 잊혀진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감각하고 둔하고 딱딱하고 강팍해서 결국 다시 파멸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스토리, 구약성경에 담겨져 있는 광야 시대의 특별히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곡식은 내어줬지만 함께 갔던 형제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형제들은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맏형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르우벤은 분노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것이 핏값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절규를 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법들은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그런 신념들이 곳곳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대 이후에 적어도 400년 이후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도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보면 엄격한 규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했던 바벨론 제국의 첫 왕인 함무라비가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통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법의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들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죠. 이슬람의 법들도 중동의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고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엄격한 법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격한 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법의 심판을 받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요셉의 일로 인해서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했죠. 또 르우벤은 우리가 그 핏값을 되돌려 받는구나 했지만은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 깊은 회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좀 디테일하게 깊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베냐민에 대한 걱정이 앞서 있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형제들도 다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염려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않은 노년에 이른 아버지 야곱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식량을 계속 구하지 못하면 굶주릴 자신들의 가솔들, 가족들을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만 모면하라는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을 고쳐야 하는데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가문의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 20년 전의 범죄는 서로에 대한 시기, 서로에 대한 질투, 미움과 증오, 잘못된 부모의 편협된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20년 동안 이걸 들여다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수적인 것들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쳐져야 다른 주변에 있는 가지들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마음이 강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한 여관에 머물다가 그들의 여행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형제들이 망연자실합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값을 치르고 곡식을 구해왔는데 그 돈이 여행 자루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뜩이나 애굽에 온 첩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잔뜩 받고 감옥에 3일이나 구금되어 있다가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도둑으로 몰려서 그냥 다 몰살을 당할 것 같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자니 볼모로 애굽에 남겨놓은 시몬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또 갖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형제들이 혼이 나가서 떨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넋이 나가버렸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실은 창세기에 있죠.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 왜 이런 피조물을 만들어서 왜 나를 꼬시고, 책임 전가를 자기가 해놓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가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물론 자기들이 그 돈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건 아니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하나의 사건들은 과거의 일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나 의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공동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에 주시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하나님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강박함을 아십니다. 물론 요셉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앞으로 대이스라엘을 세울 열두 지파입니다. 이렇게 허접한 열두 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허접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열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강팍한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삶에 콸콸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처럼 13년간의 깊은 구덩이의 세월을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다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금방 그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해도 살아있음이 감사를 하든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를 하든지 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 앞에 일이 이런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함무라비 법전을 다 적용을 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넋이 나간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일을 설명할지 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작전을 짰어요. 바로 20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모두가 입을 맞추어서 짐승이 요셉을 물어갔다라고 잡아갔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와 같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와 나눈 대화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요,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약간씩 바꿔버리는 거죠. 창세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선악과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세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온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그 진실성을 담보하는 대가로 볼모로 잡힌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애굽 총리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은 했지만 실은 시므온은 요셉이 그냥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죄수처럼 포로처럼 결박을 했잖아요. 결박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살벌한 상황이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인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또다시 진실을 왜곡합니다. 34절 말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다 하더이다 하고. 무역이란 무엇입니까? 상업을 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앞에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마치 그 나라 사람처럼 살면서 무역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은 거짓입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시몬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막내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다 무사하고 애굽에서 장사까지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둘러댄 것입니다. 형들의 이야기는 노세한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면도 없지 않겠지만 이 모습은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둘러댄 변명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둘러댄 변명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은 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관에서는 애굽을 방문한 모든 형제들이 자루를 다 오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돌아와서 모든 형제들의 자루를 열었는데 아뿔싸 그 모든 형제들 베냐민, 시므온, 요셉 빼고 아홉 명이죠. 이 아홉 명의 자루마다 모든 자루마다 돈 뭉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두려움에 넋이 나갔습니다. 이건 영락없는 스파이로 오해받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아홉 명 모두가 도둑질을 한 상태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 더 놀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완전히 이거 셋업됐다. 우리 이거 당하는 거다. 형제들은 20년 전에 요셉의 목숨값으로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당시에 젊었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목동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머지 아홉 명은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해롭게 하는 인간들.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천하의 야곱의 절규입니다. 실은 형제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가뭄과 식량난으로 갑자기 야곱의 가문에 들이닥친 이 엄청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다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가늠이 잡히지 않는 거, 드라마를 미리 끝까지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됩니다. 장자로서 르벤이 나섭니다. 37절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제정신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벤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을까요? 르벤은 실은 오래전에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르벤과 유다의 범죄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르벤이 정말 그 이후로 인생을 뉘우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걸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완강히 나서서 요셉을 살리려고 애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벤의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객기입니다. 그들 역시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야곱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각자의 자루 속에서 돈뭉치가 나온 것을 보고 혹 형제들이 이 뭐 다른 자식들을 신뢰를 못하는 거, 이 형제들이 자식들이 시므온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다 아들들인데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요셉 이야기하는 거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고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죽을 거야.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야곱이 상처를 주는 거죠, 다른 자식들에게. 그럼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므온은 자식이 아닙니까? 이 부모들이 사랑을 이렇게 편애적으로 했을 때 가문이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야곱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 시므온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인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부인을 여러 명씩 두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의 자매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두 아내로 맞이하고 빌하와 실바 두 여인을 첩으로 그들에게서 난 모든 자식 실은 야곱의 다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다 거두어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거두어들이십니다. 열두 지파.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야곱은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내 아들들이요. 여러분 이 대화들을 잘 보시면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처럼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삐뚤어진 편향적인 사랑을 하지만 않았어도 형들이 그렇게,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범죄를 인정했다가 상황이 악하다니까 역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3대손, 야곱의 가문,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초속이 될 열두 형제들은 이제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 이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To be continued. 내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인과 응보의 법칙과 그리고 은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에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선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후에 받게 되어 있다라는 죄값을 치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불교에서 유래되었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백과사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불교 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의 작동 원리이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덕, 업보와 연관이 있다.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거기서 이제 잘못을 하면은 그 윤회 거기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잘못 태어나는 거예요. 안 좋게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되는데 잘못하면은 계속 못생기게 태어나고 안 좋게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좋은 일을 했나? 이것이 곧 인과응보의 논리이다. 반면에 현생에서 참회하고 덕을 쌓아 업을 없앤다면 또 그 또한 인과응보에 따라 해탈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늘 선한 일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인과응보는 불교 윤리의 기본이 되는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일을 수행해야만 윤회, 계속 돌고 도는 이 고리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인과 응보의 법칙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인과응보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시고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계속 흙수저가 흙수저로 태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법, 절기, 상법, 민법 등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선과 악이 드러나는 잣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며 선을 추구하다가 반드시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이런 성화의 과정,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이런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된 이런 상태 가운데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낙담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를 율법은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낙심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다가 낙심할 때, 죄를 짓다가 회개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더 나은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열두 아들 콩가루 가문의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열두 지파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 2024년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전달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수를 꿈꾸지 않고 우리를 향한 회복을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시면서도 인간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가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유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생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살려주자고 한 르우벤과 유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하면서 살았던 요셉도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열둘이나 낳아놓고 요셉만 편애한 아버지 야곱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이 있다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나는 회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하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오늘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 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 위에, 율법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라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야곱의 열두 형제도 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해서 그들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율법대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다 걸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이 열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가 숨쉬는 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외치십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보험마저도,
보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길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도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묶인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도 르벤의 모습도 유다의 모습도 요셉의 모습도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열두문 열두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2024년 신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정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저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하나님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내가 섬기는 목장에도 하나님 조국과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 정치계에도 교육계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그 지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런 고백이야말로 올 한 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이며 부르짖음이며 간구이며 그리고 고백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가 감당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곳곳에서 야곱의 가문을 치유하셨듯이 그 치유와 회복들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마음적이든 또 가정이든 가문이든 교회 공동체든 목장이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를 주시는 신령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동하실 분들 이동하시고 우리 계속 남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 제목 계속 이어나가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심령 맛을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도 메마르고 사모함도 어느새 사그라들어 차가운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밖 가운데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만 받을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품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구성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가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24년을 한 해 시작하며 아니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새롭게 또 시작되는 또 지구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교육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또 대원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처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는 안에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하나님